하신 주님의 마음과 교회에 원하시는 것, 또 주신 약속 이런 걸 살펴보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자 했던 것인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까지는 해야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성소죠. 하늘에 있는 진짜 지성소. 성소에 있었던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열린 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맨 가운데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 가장 높은 분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왜 아버지 이름이 선친 이름, 붙인 이름이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그러면 뭐 우리 아버지는 이규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버릇없는 놈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규자 찬자를 쓰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감히 부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요, 보좌도 얘기를 하고 보좌 주위의 무지개도 얘기를 하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도 얘기를 하고 보좌의 빛깔도 얘기를 하고 보좌 주위에 예배드리는 생물들과 장로들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감히 부르지 못해요. 그런 정도로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영광이 막 이렇게 나오고 또 뭐 기이한 생물들이 그 엎드려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24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었는데 영광스러운 존재겠죠. 뭔가 귀한 존재들이겠죠.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이 금 면류관을 다 던져버리고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사후에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현실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란 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 일곱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낸 그 일이잖아요. 그 교회들이 고생하는 교회도 있고 열심히 섬기는 교회도 있고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도 있고 사랑하다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교회도 있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도 있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에서 실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알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잘했다 칭찬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들어가 하나님 나라 예배를 받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4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떤 음성이 들려서 요한에게 이리 와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천상의 예배 장면은 땅에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수고가 끝난 후에 교회가 이제 하늘로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의 일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혹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 예수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이후에 뭐 언제 후가 됐든 영원토록 끝나지 않고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후에 일어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맥락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4장과 5장의 예배 장면이 있고요. 5장부터 해서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봅니다. 보세요. 이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현실에서 여러 어려움도 당하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환상 가운데 예배 장면을 봤어요.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서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4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곱 봉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마다 이 하늘과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환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승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또 땅과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곱 대접을 땅에 부을 때마다 또 하늘과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핵심으로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이기는 일들이에요. 이기는 일들. 우리 예수님이 이기는 일들이에요. 이기려면 적이 있어야 되겠죠? 원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구원하는 일들인데 구원하려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야, 살았다!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없이는 나는 죽었었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망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예수님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 가운데 뭐 환란도 있고 막 하늘이 무너지기도 하고 땅이 다 막 꺼지기도 하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막 짐승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잘못 읽으면 막 악몽을 꿔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기시려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순종하고 의를 행해서 이기는 그 일을 하라고 그 일들이 이제 일곱 봉인과 인봉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 일이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허락하겠다. 이기는 자의 이름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과 격려가 실제로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 과정이 이후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이시기 전에 예배하게 하십니다.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보좌를 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5장에 가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게 합니다. 죽임을 왜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영광된 이름을 받고 영광된 몸을 생명을 받으셨는데 아직도 죽임을 당한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세상 가운데 펼쳐질 이 일, 비록 환난과 고난과 어둠이 이기는 것 같지만 물에서 올라나온 이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짐승이 세상 사람을 다 속이고 잡아먹을 것 같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상처 입으셨는데 지금 영광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을 받으셔서 예배 받으시는데 아직 그 상처를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겪고 견디게 하시기 전에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고난받으셨으나 승리하셔서 영광받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잠깐 멈추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승리의 약속이, 구원의 확신이 틀림없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안 보일 때도 있고요. 원수들은 조롱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구원을 한번 보여봐라 하면 할 말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원래 소망이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확실하고 진실한 소망을 두셨으니까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동행하실 걸 약속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구원할 때 그냥 요 정도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이 우리가 우리의 본전만큼 의롭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의롭게 하실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분 하나님이 우리 그분에게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다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가 다 임했을 때 여러 과정이 있겠죠. 그분의 얼굴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얼굴이 될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그 빛난 영광의 얼굴을 보면 하늘의 천사라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흠모하고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 앞에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나서기 전에 요한이 잠시 멈추어서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를 보고 예배드리는 만물을 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엎드려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나서기 전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보고 들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음성을 듣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예배하는 것밖에는, 나의 진짜 자랑과 능력은, 나의 진짜 귀한 것은 주님을 높이는 그것 한 가지인 것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4장과 5장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보좌는 건 다스리는 분의 자리, 높은 분의 자리. 보좌에 앉은 분이 계신데 하나님 앉은 분이 계신데 그 모양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마치 무슨 보석과 같았다 그럽니다. 뭐라고 합니까? 벽옥과도 같고 홍보석 같고 뭔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많은 해석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거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름답고 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영원하고. 보석이란 게 그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영원한 게 보석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 같은 찬란한 빛이 퍼져나오고 보좌에서는 정말로 뇌성과 같은 음성이 들려오고 보좌 앞에는 수정으로 만든 유리 같은 유리가 바다같이 펼쳐져 있고, 우리 지금이야 유리가 이렇게 투명하지만요, 이때 당시에 유리란 건 투명한 수정 같은 유리가 없었어요. 다 불투명하고 그런 거죠. 유리란 게 있긴 있었지만 뭐 모래를 불에 태우면 유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물질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투명하게 수정같이 만들 재간이 없었어요. 혹시 누구라도 그런 우연히 그런 유리를 얻었다면 정말로 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살만한 그런 귀한 것이 수정같이 맑은 유리거든요. 근데 그게요 한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다같이 그냥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예.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의 보좌 앞에 그런 수정같이 맑은 유리가 그 판이 보좌 앞에 그게 보좌로 가는 그 길이 유리로 깔려 있었답니다. 전설이에요. 스바의 여왕이 예, 솔로몬한테 인사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이 유리로 된 보좌 앞으로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투명하니까 물인 줄로 알고 물을 거기다 깔아놓은 줄로 알고 옷자락을 이렇게 들고 적시지 않으려고 이렇게 걸어갔다 그런 랍비들의 전설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 수정같이 맑은 이 유리 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찬란한 이런 걸 의미한 그런 이미지들로 주님이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요 무지개라는 것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노아 때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다 씻어버리고 노아 가족 8명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 원래 이렇게 이런 건데 내가 너무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긍휼하신 말씀을 주시고 다시는 해와 달과 사계절의 변화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당장 없어질 만한 세상인데 긍휼함으로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이거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작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무지개는 예수님이에요. 당장 벌받아 당장 그냥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이 전부라면 당장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인데 뭐 만들었는데 좀 어긋났어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어긋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설계도대로 살지 않겠다고 어긋나서 막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는데 설계도대로 그리는데 여기 있는 줄이 이거 설계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막 일로 쭉 긋고 저렇게 쭉 긋고 한 거예요. 그게 죄 아닙니까? 그러면은 설계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나 설계도와 의도랑 다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겨서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다시 깨끗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처음에 작정한 대로 의롭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시는 그 일을 하는 게 성경이 죄를 범한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구속받게 하신 그 일을 행하시기까지 하신 그 일이잖아요. 예, 뭔 얘기하다 그랬죠? 무지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생각한단 말이죠. 보좌 앞에도 무지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놀랍고 빛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큰 구성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제가 그런 영어 찬양 많이 불러드렸잖아요. Holy uncreated one, your beauty fills the sky, but the glory of your majesty is the mercy in your eyes. 창조받지 아니하신 거룩하신 분이시여 당신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놀라운 위엄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 그 눈에 서려 있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긍휼의 무지개가 떠 있어요. 또 한 가지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아까 뭐 수정 같은 바다, 수정이 바다처럼 영광과 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바다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방해하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그려져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이 그 속해 있던 고대 근동지방에 많은 신화들에서 바다, 얌이라고 하는데요. 얌. 바다는 신의 하나였습니다. 선한 신하고 싸우는 악한 신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창조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이겼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다를, 물을 나누셔서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육지와 바다를,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는데 경계를 지으셔서 바다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엔 자세하지 않은데 시편에는 여러 차례 나와요. 물과, 뭇과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 흔들리는 바다 파도 위에 세상의 터를 굳게 세우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그 짐승들이, 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옵니다. 욥기에서도요, 막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혼돈과 어두움과 악의 존재를 상징하는 뭐 악어와 바다 짐승,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짐작을 못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는 견디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내 죄는 용서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두움이라도, 어떤 좌절과 고난이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신 창조의 이야기고, 바다 괴물을 마음껏 부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짐승들이 세상을 유혹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순전한 말씀으로 그 짐승을 이기신 승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보좌 앞에 수정유리에 갇혀서 꼼짝도 할 수 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하셨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어떤 원수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문제와 답답함이라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이길 수는 없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는 지름 한 5m, 이렇게 높이 한 2.5m 되는 그런 물 항아리였어요. 그 밑에 소 12마리로 받침대를, 다리를 만들고, 그냥 바다는 큰 물인데, 근데 솔로몬 성전에는 그 물 들어가는 그 노쇠로 만든 그 항아리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보좌가 있는 곳인데, 바다는,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처럼, 바다가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화평을 해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에도 노쇠로 두껍게 만든 그 항아리 가운데 바다가 완전히 담겨 있었어요. 완전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제사장을 씻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의 빛만 있어서 해도 달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찬란한 영광이 있는데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마침내 모든 악의 상징이 사라진 그때가 계시록 21장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요한이 보좌에서 본 그 바다도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완전하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오히려 고난과 혼란과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배경에 불과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파도가 막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안 도와주십니까? 믿었는데 별거 아니시군요. 바다가 주님보다 더 세네요. 내 문제가 주님보다 세네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치가 믿음보다 세군요. 세상에 얘기하는 그 지혜와 세상이 선하고 저 부하고자 성공하고자 하는 방법이 성경의 방법보다 세군요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물결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는 그 물결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 물결은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가는 그 길에 열린 길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솔직하게 믿음으로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배경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두벅두벅 걸어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시는 그 오시는 대로에 불과합니다.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지 않고 어떻게 인생길을 가겠습니까? 이걸 보지 않고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내일부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바다가 그 앞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며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과 긍휼과 승리가 있는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드리는 무리가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네 생물들이고 또 하나는 24 장로들입니다. 이것도 무슨 뜻이냐? 뭐 100사람이 있으면 112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믿는 것은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의 대표입니다. 소, 네 생물의 얼굴이 하나는 소, 하나는 사자,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라고 했는데 소는 가축의 대표고요. 도메스틱 애니멀.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고요. 새는 하늘의 짐승들의 대표고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이 표현 상징하는 것은 모든 피조된 존재들, 천하 만물, 자연 만물을 포함해서 뭐 의식이 있거나 사람이거나 뭐 호흡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피조된 피조물들을 상징합니다. 이 피조물들이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좌를 둘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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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다시 오실 분이시라. 영원하신 분이 되는 거죠. 거룩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일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었어요. 합당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24 장로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중간에 있고 24 보좌가 이렇게 둘러있는데 그 24 보좌에 각각 앉아있어요.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금으로 된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다. 천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4라는 숫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의 숫자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24 장로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옷과 이런 걸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편지들을 보내면서 이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 있잖아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장로들이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자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마침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그러니까 편지들,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비록 미약하고 비록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이길 때 나의 도움을 구해서 함께 나와 함께 승리할 때 주겠다고 하신 모든 영광이 24장로들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면류관과 흰옷과 보좌에 앉은 그 모습. 그리고 보면은 이 24장로는 거의 틀림없이 내 생물이 피조물 전체를 의미했다면 24장로는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로 대표되는 그리고 그 사도의 믿음을 전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물도 예배드리는 그 일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지요. 저와 여러분이지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이 피조물들의 예배와 구속받은 백성의 예배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는데 구속받은 백성들은 예배드릴 이유를 알아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구속받은 백성은 주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조금 개념이 좀 무슨 말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원래 하나님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은 뭐 본능적으로 그냥 그대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땅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데 소리도 없고 들리는 언어도 없고 말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우리가 미련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을 합당히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열린 문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찬양 소리를 들을 거예요. 시편과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 구속을 이루셨을 때 숲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뭇잎 하나하나가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일 거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우리도 그 찬양을 들을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저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렇지 만물은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시편 92편에 내가 아침마다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고 아침마다 시편금과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거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아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세워주시다니, 내가 이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주님의 높으심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다니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제가 집사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 훈련을 받으러 한 1년간 저기 딴 데로 가 계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1.5세 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우리 교회 설교를 담당해 주셨는데 1.5세 영어를 잘하는 분이라 일부 예배를 영어로 드렸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일부 예배 예배 인도자가 됐어요.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진짜 사람 인재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처음에 기도하고 예배 찬양을 시작해야 되는데 첫 예배였는지 제가 그 기도가 분명하게 기억이 나요. 영어로 했는데 영어로는 제가 기도 못하는데요. 그땐 영어로 했어요. 그때가 더 낫나 봐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들이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소리쳐 찬양하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나를 높이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쳐 나를 높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돌들은 예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잊어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배의 기쁨과 핵심이 뭔지를 저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요 나의 정말 귀한 마음을 정말 귀한 것을 주님께 합당한 주님께 알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관계예요. 그냥 무의식의 생물들도 저 그냥 예배한대니까요. 그냥 찬양한대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알고 나에게 정말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일을 해주신 것을 알고 진심으로 기뻐서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관계가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드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이 그렇게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살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 내가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나를 칭찬해봐야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아요. 의심만 들 뿐이에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차라리 저 사람은 내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우리 아들이 아빠는 정말 훌륭한 인격자예요. 아빠는 진짜 목사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저는 그날로 인생을 마감해도 좋겠어요. 좀 과장이지만 그런 얘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귀한 존재가 나를 내 가치를 알아주고 칭찬하면 그것이 내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아버지께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온 땅을 두루다니며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의 예배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마지막 퍼즐 피스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인데 원래 높으신 분인데 교회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완성이 되어 그 정도로 예배를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의 특권과 기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천사가 찬송을 잘하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더 멋있게 하겠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천사가 잘할지 몰라요. 근데 천사는요, 그 구속받은 내 죄를 감당하신 나를 용서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천사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가대에 찬송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니까, 감사하니까, 전심으로 나아가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 복음은 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거지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항상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내 목마름을 채워주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더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전할수록 더 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도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뿐일세. It is my glory, it is my song in my glory. The old, old story of Jesus and his love. 내가 영광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부를 그 노래는 예수님과 그 사랑의 복된 소식뿐일세. 원래 복된 것이지만 내가 지금부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이에요. 하나님 원래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비록 이렇게 이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본전이 이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물보다도 24장로보다도 더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수 있게 예배자로 부르신 이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자리에 정말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리는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애써서 들어가죠. 물론 열심히 준비하지요. 물론 연습하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 요한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 가운데 인도하실 때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문은 이미 열렸어요. 예수님이 이 문은 이미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마가복음에는 하늘 문이 열렸다고 안 하고 하늘 문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문이 찢어지듯이 열려서 다시는 닫히지 않았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 법궤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는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을 덮고 있던 돌이 굴러가고 무덤문이 열리고 무덤이 사망이 그를 가둬둘 수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과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열린 문통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눈이 열려서 십자가 그 소식을 복음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문이 열리고 영생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사망의 문이 열리고 생명을 향한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향하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이 복음의 물결이 나아가는데 막을 자가 없도록 복음 진보의 문이 열렸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릴 때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그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온전한 영광과 긍휼하심으로 내 삶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구원하시고 만드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마음의 심령의 인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갑시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의 열린 문 앞에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높은 칭찬과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드려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찬송 부르거나 작은 그룹이 모여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거나 정하신 시간 장소에 모여서 함께 공예배로 드리거나 하늘에 열린 문 허락하셔서 보좌가 있는 것과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긍휼하심, 우리의 죄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의 사자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영광이 우리 눈에도 우리 심령에도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여셔서 주님께 한 없는 찬송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